누가복음 40번 메시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그분의 인간적인 미덕들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사역. 18번째. 누가복음의 기록은 아주 포괄적입니다. 17장에서 많은 문제들, 특히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 있는 문제들을 다룬 후에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18장에서 몇 개의 더 많은 항목들을 다룹니다. 지속적인 기도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겸손해지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 구주를 따르는 것을 포함하는 가르침,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밝히심, 여리고 근처에서 소경을 고치심 등이 그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다룰 것입니다. 희년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암. 구주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을 때 그분은 희년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도록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희년은 사실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말씀들은 누가복음 안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가 되는 사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희년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희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만유를 포함하는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만유를 포함하는 구속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모든 종류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 요구 조건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탄과 세상과 자아와 옛 창조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그 신성한 기업의 누림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이 기업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만유를 포함하는 영이 되기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희년이 그 기초가 되는 사상이라는 이러한 이해는 천연적인 생각에서 오는 관념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러한 이해는 신약, 특히 사도행전과 서신서들과 계시록에 주어진 계시와 조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신약의 사도행전으로부터 계시록까지의 책들은 우리를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과정을 거치신 만유를 포함하는 영이신 삼일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부활에 관하여 누가복음 안에 있는 계시에 대한 설명이자 정의이자 발전입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불의한 재판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동안 그들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 구주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여행의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많은 예들을 보며 이러한 예들 중 어떤 것에는 쉽지 않은 많은 항목들이 숨겨져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16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18장 1절부터 8절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비유, 불의한 심판관의 비유를 주십니다. 16장의 불의한 청지기는 주님의 청지기들인 우리를 상징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18장의 불의한 심판관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는 우리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두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를 상징하며 불의한 심판관은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루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데 사용된 불의한 심판관에 의해 제시된 문제를 추구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에 대한 가르침.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3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말합니다. 3절의 과부는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현 시대의 그들의 남편인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안 계신 과부입니다. 3절에서 과부는 그 재판관에게 원수에 대한 그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원한을 풀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무엇을 위해 정의를 가져오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원수는 사탄이요 마귀이며 그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원수 갚음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합니다. 4절에 의하면 재판관은 잠시 그녀의 원수에 대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어 주님은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기어이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니 구주에 다시 오시는 때일 것임을 암시합니다.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과부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에 지속적인 믿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이 아닌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오늘의 악한 세대. 우리는 18장 1절부터 8절의 비유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여행에 관한 긴 기록의 전후 관계 속에서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여행 중에 주신 그분의 가르침의 노정에서 주님은 희년, 하나님의 왕국, 우리의 누림이신 그분 자신에 관계된 사실들의 많은 항목을 다루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하나님의 구원, 장래의 보상, 왕국시대, 악한 세대, 바리새인들의 상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누림에 관계됩니다. 오늘의 악한 세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누림으로부터 미혹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 없도록 하려고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고 마취시키려고 애씁니다. 온 세상은 무감각해져 있고 마취되어 있으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삼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느낌도 의식도 없습니다. 삼일 하나님은 사람의 누림을 위하여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류는 이에 관하여 조금도 인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관하여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드느라 바쁘고 사고 파느라 바쁘고 심고 짓느라 바쁩니다. 그들은 모두 마취되어 무감각해져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누림이라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분의 긴 여행에서 주님은 몇 번 이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 예로 14장에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 세대에 속한 것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누림으로부터 그들을 미혹하는 모든 것을 미워해야 하므로 심지어 그들 자신의 혼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했습니다. 17장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성한 기업의 누림에서 멀어지게 하는 무감각해진 세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다시 이 항목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은 18장에서 다시 이 문제를 접촉하기 전에 우리의 희년의 누림에 관계된 것이 아닌 어떤 것을 밝히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원수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우리의 적에게 핍박당함. 우리는 이 무감각해지고 무감각하게 하는 세대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과부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남편이신 주님은 부재중이십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만유를 포함하는 구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들의 희년이신 그분에 대한 그들의 누림에 직접 간접으로 연관된 것들을 그 따르는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수건들을 벗기셨습니다. 그들은 가장 미혹해하는 것이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을 지닌 이 현세대라는 것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악한 세대의 구성 요소들은 세상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합니다. 주님은 또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을 찾으려고 애쓰는 반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누림에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모든 일과 모든 것들을 미워해야 함을 계시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있을 때 핍박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핍박은 우리의 적으로부터 오며 그는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므로 우리의 원수가 된 자입니다. 18장 1절부터 8절의 비유는 주님의 외견상의 부재 동안 우리의 적으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암시합니다. 사실 주님은 부재중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외견상의 부재 동안 우리는 그 반대자로부터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과부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보일 때 행해야 할 것. 우리의 반대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핍박당하도록 허락하시므로 의롭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순교당했으며 바울은 투옥되었고 유한은 유배당했습니다. 역대로 사람 구주를 정직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무수한 사람들이 부당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부당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여 정당함을 입증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주 우리는 우리를 변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동역자들, 신실한 분들이 투옥되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살아계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그분은 이러한 상황을 참으십니까? 왜 그분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18장 1절부터 8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시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을 상징함에 있어서 불의한 재판관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핍박당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공평하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비유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비유된 번거롭게 하는 과부가 되기를 배웁니다. 여러 번 나는 주님께 그분의 회복을 변호해달라고 지치도록 기도했습니다. 변호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변호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거나 관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분이 의롭지 않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며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순교당한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지속적인 기도가 순교당한 성도들의 혼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원수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시려나이까. 예표상 제단은 성막과 성전의 바깥들에 있으며 바깥들은 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제단 아래는 땅 아래이며 순교당한 성도들의 혼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가셨던 낙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음부 중 고통이 없는 구역이며 아브라함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교당한 성도들의 혼들이 대주제여 얼마나 오랫동안 하며 소리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마치 주여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하시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은 외관상으로 공정치 않으시렵니까? 당신은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어떻게 당신은 땅 위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핍박을 참으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그러시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요, 낙원 안에 있는 순교당한 성도들로부터 나온 기도입니다.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함.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서 우리는 보이는 영역으로부터의 기도를 봅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우리가 희년을 누리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종종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왜 그들이 핍박당하고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아마 우리는 주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왜 고통당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대개 그 부모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부모가 따르는 주님이 불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좋춤으로 인하여 왜 고통당하는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비유가 우리의 질문에 답합니다. 우리의 남편이 외관상 부재 중이고 우리가 과부로 땅에 남아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은 잠시 불의한 재판관인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그분이 불의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께 구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며 몇 번이고 그분을 귀찮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18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러한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세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연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 이 비유는 재판관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심판하시고 안 하시고는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유 없이 그분이 과부의 말을 들으실 수도 있고 그녀의 말을 듣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그분이 주권적인 주님이시라는 것과 언제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비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귀찮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주님, 기도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저에게 달렸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결코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당신은 저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는 지금 당신의 변호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이 여기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에 묘사된 종류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희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